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일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요.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사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십일조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어떻게 건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일조라는 개념이 너무나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좀 은근히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읽지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십일조가 의미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 살펴보면 십일조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십일조라는 것이 그러면 폐지되었는가? 아니죠.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일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십일조의 그 제정하신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처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건사하시는데 십일조, 성도들이 하는 십일조로 레위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9절 말씀은 여호와께 드릴 그 레위인의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십일조에 또 십일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레위인이 드리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십일조한 그 십일조에 십일조를 띄어서 결국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룩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십일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죄악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출애굽시킨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복된 통로의 족속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까요? 바로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에,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말씀 중심적 삶을 하려면 성전 중심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레위인 중에 또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막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11조는 이제 결국은 크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지만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 보장 측면에서 11조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헌금이겠죠. 11조를 통해서 성막이 유지되는데 보수하고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떤 데 11조가 쓰여졌냐면 이따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과부나 고아나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데에 이 11조를 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조라는 이 개념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막이 온전히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11조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11조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11조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구원하러 가죠. 자기의 식소들 잘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축복하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10분의 1을 감사의 표징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게 되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 가다가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죠. 잠에서 깼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얻게 되는 그 모든 유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11조를 바쳐라 라고 명령한 것은 없어요. 지금 요 앞에 부분만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본인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11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레위 안에 이제 아론,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는 일이 성막을 이제 성막 안에 거주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헌신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특별히 고앗, 므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고앗 자손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고적인 우리에게 또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다른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소출이 없다는 얘기고 소출이 없으면 소득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그 열두 지파에게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두 지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열두 지파 땅 안에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거주지에 흩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죠. 레위인들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을 성막에서 또 회막 밖에서 일을 했냐면, 성막 안에서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관련된 일들을 했겠죠. 또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했을 것이고, 회막 밖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그 제사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거룩하게 성별된 기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렵게 난제 구절 같이 있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성막에 올 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 성막 안에 출입을 하게 되면 그들이 화를 입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수적 측면에서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사람들도 레위인들도 공통의 책임을 가지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일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결국 온 백성들과 레위인 공통적인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여기 28절 보니까, 그죠?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들려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봉헌된 십일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십일조를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십일조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드려졌다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 십일조를 드리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십일조라는 것은 10의 10조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나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마땅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간 건너뛰고 27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 중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11조가 그죠? 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확한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 보장 측면에서 11조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성막 유지의 관리 측면에서 11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먹고 마실 가족 범위를 확대해서 가난한 이웃, 고아와 과부 등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열심히 삶 가운데 살아왔던 그 수확한 수확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이 십일조를 통해서 결국은 세 가지 이유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지만 소수의 어떤 교회들 보면 십일조를 너무나 의무화하고 또 사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십일조의 의미를 모르는 채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우는지 봐라 라는 식의 이런 말씀을 갖다 대면서 십일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마치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복채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하는 이런 자세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십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사람이라면 힘들어도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쏟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 십일조가 교회 유지를 위한 그 목적만의 십일조 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일조는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율법 같은 것들, 장로의 유전 같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십일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강조를 했고 지키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십일조 생활은 했는데 심지어 너희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것들까지도 뭐 열 개가 나면 하나를 바쳐야 될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십일조를 드리게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작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라고 하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십일조도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십일조 또한 어느 것도 하나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은 잘 알다시피 정의입니다. 그리고 긍휼이죠. 그리고 그 믿음,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위한 십일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성막에서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바로 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긍휼과 정의와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성막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일조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상실된 채 십일조만 열심히 내고 율법만 남아있는 이 상태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시대에도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열심히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전, 성막을 위해서 수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이 혹여라도 오해나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까봐 본인이 텐트 메이커, 그렇죠? 성막 이 장막 짓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챙기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의 근본 취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11조 규정에 얽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0의 10조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10의 1조뿐만 아니라 아니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부의 두렵던 사건을 보시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사실상 그 모든 것과 같은 이 두렵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됐다고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하더라도 너무나 부담스럽게 감사와 기쁨 없이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많은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사랑하는 고아와 가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물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물질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듯 삶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삶 가운데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정말 복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필요한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좀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